수월심의 자비구름. 올해는 숲은 더 푸르고 하늘은 더 맑고 청명함이 가득한 장미 계절입니다. 5월은 계절이 여왕이면서도 한 달 동안 행사가 참 많은 달이기도 하지요. 5월에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선지식의 향기.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어 깨달음을 이룬 후 인류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셨습니다. 석가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탄생 BC 624년 고타마 시달타로 불리었다. 네팔 국경 지역 카필라성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출생하였다.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는 도중 무우수 나무 아래서 아기 석가를 낳게 되었다. 아기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7보를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외쳤다. 탄생 후 아시타 성인이 성자가 될 것을 예언함으로 인해 정반왕은 태자가 자라는 동안 늘 노심초사하였다. 이후 석존의 생모인 마야 부인은 사망하고 당시 관습법에 따라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왕비에 의해 성장한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7보를 걸으며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외쳤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을 내세우거나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타인도 귀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뿌리, 깊이 내린 아상을 없애라는 것이다. 사문유관. 시달타는 어린 시절 농번기 때 왕과 함께 궁을 벗어나 행차를 나갔다가 새가 날아와 벌레를 쪼아먹는 현상을 보고 삶의 역경과 약자의 슬픔을 접하게 된다. 그 후 태자는 궁 밖으로 나가 병든 사람과 늙은 노인, 죽은 시체를 보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실체에 깊이 궁구하였다. 그러다 사문을 만난 후 출가를 통해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자각한다. 시달타는 19세의 이웃나라 공주인 야쇼다라와 결혼을 하였다. 이후 출가할 무렵 아들 라올라가 탄생한다. 출가. 인도에서 출가는 당연시 되었다. 인도인은 누구나 전통적으로 학습기, 가주기, 임서기, 유행기를 겪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달타는 29세에 완전히 궁밖을 벗어나 출가한다. 고행.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뒤 피나는 정진력으로 일관하셨다. 출가 뒤 찾아간 수행자가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였다. 온갖 고행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고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바가바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시달타는 이 육신의 고행을 통해 몸이 죽은 뒤 생천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고 그 곁을 떠났다. 다음으로 또 불을 섬기는 배화주의자를 찾아갔으나 이 또한 당신의 스승이 아님을 알고 그곳을 떠났다. 또 당시 뛰어난 선인이었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따카 라바프타를 찾아갔다. 이 두 선인은 모두 선정법에 의해 수행하는 수종주의자들이다. 수정, 즉 정신통일에 의하여 정신적 작용이 완전히 정지되어 고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들은 고요한 선정 그 자체의 목적을 두었다. 시달타는 이들의 지도를 받아 그 고요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정신통일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그 상태가 끝나면 다시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수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시달타는 두 선인의 수행법도 자신이 갈망하던 해탈의 경지가 아님을 알고 두 선인 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가야의 네란자라 강가 근처 고행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고행을 시작했다. 성불. 성인 난다가 출가하였고 아들 라올라가 10세 무렵 출가함으로써 최초의 삼위승이 된다. 그런데 부처님의 만년의 사촌동생이었던 제바달다의 반역으로 인해 부처님과 교단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아나율은 처음 출가하여 수행을 게을리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열심히 정진할 것을 권하자 아나율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잠도 자지 않고 수행한 결과 눈이 멀게 되었다. 대신 그는 득도를 하여 천안 제일이라 칭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나율이 가사가 뜯어져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옷을 꿰매려면 바늘에 실을 꿰어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나율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에 아나율이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끼워주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마침 이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아나율에게 실과 바늘을 달라고 하신 뒤 바늘에 실을 끼워주었다. 한편 당시 교단으로서는 획기적인 천민과 여인의 출가였다. 우바리존자는 계율제일로서 천민 출신이었다. 왕족 출신의 승려들이 부처님께 천민 우바리가 아무리 먼저 출가했다고 하지만 그에게 서열을 지켜야 하느냐고 부처님께 반문했을 때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우바리보다 늦게 출가한 왕족 승려일지라도 우바리에게 선배 대접을 해주라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불교 교단은 계급 제도를 파하고 평등을 주장한 교단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부처님이 어머니이자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함으로써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었다.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하려고 하였을 때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난이 부처님께 권청하였다. 아난의 입장에서는 왜 부처님께서는 법 앞에 남녀 구별이 없고 진리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였건만 왜 여인이 출가하면 안 된다고 할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아난이 부처님께 몇 번이나 여인의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권청한 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다. 여인도 출가하면 아라한가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여인이 출가해도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난아, 마하파자파티가 팔경계를 받아들인다면 여성이 출가해도 괜찮다.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와 기원정사. 당시 인도의 강대국이었던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귀의하며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하였다. 또한 사위국의 급고독장자의 기원정사 보시가 있어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25안거를 지내셨다고 한다.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법으로서 평생을 길에서 맨발로 직접 걸어다니며 가르침을 전했다.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하다. 아기를 잡아먹는 포악한 귀자녀에게 교화한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포악한 야차 귀신의 일종으로 동네의 많은 아기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야차녀에게 아들을 잃은 여인들은 비통해하며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자 부처님은 귀자모의 자식 중 한 명을 몰래 감추었다. 귀자모가 아기를 찾아 돌아다니자 부처님께서 야차녀에게 아기를 되돌려주며 말씀하셨다. 너희 많고 많은 자식 중에 겨우 한 명을 잃었다고 몹시도 슬퍼하는구나. 너에게 자식을 잡아먹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너희 아기가 그렇게 소중하듯이 다른 여인들의 아기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후 야차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옹호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장이 되었다. 둘째, 인간 존재의 소중함.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내 종족 간의 싸움이 많이 있었다. 그중 석가족과 콜리족은 로이니강을 사이에 두고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았다. 석가족은 부처님의 고향이요, 콜리족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과 왕비 야시오다라의 고향으로 두 종족은 인척관계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어느 해 오랜 가뭄으로 인해 로이니강의 물이 말라가자 두 종족은 강물을 자신의 눈으로 서로 끌어들이려다 싸움이 벌어졌다. 양쪽 진영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종족 간의 큰 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이들은 농기구를 들고 나와 서로를 위협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탁발 나갔던 제자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부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달려가셨다. 부처님은 서로를 죽이려고 성이 잔뜩 나 있는 싸움판 중간으로 들어가셨다. 먼저 그들이 성난 마음을 진정시킨 뒤 지금 현재 물로 인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물이 더 중요한가 사람이 더 중요한가 라고 물으셨다. 싸움하던 청중이 아무 대답이 없자 물 때문에 사람을 살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현재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라고 하시며 그들을 잘 타이르셨다. 셋째, 실존적인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다. 어느 과부가 애지중지 키우던 외동아들이 죽자 부처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불씨를 얻어오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한다. 여인은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불씨를 구하려고 나갔다. 그러나 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고 저 집에 가면 할머니가 죽었다고 하는 등 어느 집이나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이 없었다. 여인은 할 수 없이 부처님 처소에 되돌아와 어느 집이나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어 불씨를 구하지 못했다고 부처님께 고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살면서 네 가지를 면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부귀하더라도 반드시 빈천해지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든 모이면 흩어지기 마련이고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넷째, 형 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늘 정진 수행할 것을 강조하셨다. 부처님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만화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가 별개일 것인가? 사후에도 인간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대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침묵으로 일관하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화가야, 만약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친구들은 바삐 의사를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돼요.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어.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겠어. 그리고 그 활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겠어. 이것을 알고 난 뒤 이 화살을 뽑겠소 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는 그것들을 다 알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번져 죽고 말 것이다. 마나가야, 세계가 영원한 것인지 무상한 것인지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지 개별적인 것인지 사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안다고 해서 우리들의 고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현재 삶 속에서 고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내 설법 가운데 사성제가 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욕심과 집착에서 생겨났다. 이 고통을 없애려 한다면 집착과 욕심으로 생겨난 줄 알고 그것을 없애는 수행을 해보아라. 그러다 보면 기쁨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다섯째, 형상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라. 박하리라는 제자가 깊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부처님을 직접 뵙기를 간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박하리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 찾아와서 박하리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이 늙은 육신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 자신을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나 자신을 본다. 석가족의 멸망. 부처님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부처님 말년에 코살라국으로 인해 석가족이 멸망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이다. 유리왕이 카필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국을 향해 갔다. 유리왕이 중간쯤 갔을 무렵 부처님께서는 뙤약볕의 마른 나무 밑에 앉아서 대군이 전진하여 오는 것을 보고 계셨다. 유리왕은 부처님을 보고 말에서 내려 부처님, 저쪽 큰 나무 밑이나 녹음이 우거진 시원한 곳에 계시지 않고 그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작은 나무 밑에 계십니까? 하고 정중히 묻자 부처님께서는 나의 고향 카필라국은 이렇게 초라한 작은 나무나 다름이 없어. 내가 아무리 깨달은 성자이지만 저 큰 나무 그늘보다 나의 고향 같은 이 작은 나무 그늘이 더 편안하다오. 라고 말씀하였다. 유리왕은 부처님의 이 말에 고개를 숙이고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몇 달 후 유리왕은 다시 카필라국으로 출격했으나 가는 길목에 부처님이 계셔서 또 되돌아왔다. 마침내 유리왕이 네 번째 카필라국에 쳐들어갈 때는 부처님께서도 진군을 막지 않으셨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고향 카필라국의 인연도 다하였구나. 앞으로 7일이면 카필라국은 완전히 폐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이 마지막 제자였던 춘다의 버섯 공양으로 인해 설사병이 들었다. 이후 쿠시나가라에서 80세를 일기로 인멸하였다. 마지막 유훈.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함께 모여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수행하라. 또한 너희들은 열애의 유해를 모시겠다고 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이 세상 모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는 법이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네, 지금까지 선지식의 향기 석가모니 탄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곡이 흐릅니다. SG 워너비 김진호가 부르는 가족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된
네, 김진호가 부르는 가족사진을 들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자비그름. 내 마음의 자비그름.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 운준경에 나오는 제4장 과보가 분명함을 보이심의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1절 참회를 권하심. 그때 대중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은덕을 듣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로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깊은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어찌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읽고, 부모를 위하여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를 위하여 삼복계에 공양하고, 부모를 위하여 제계를 지키고,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으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면 효순한 아들딸이라 하겠지만, 만일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지옥의 식구가 될 것이니라. 이 대목은 외형적인 효도보다 더 차원 높은 효도를 위해 참회하기를 가르치신 내용이니 불교적인 효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듣고 막중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던 자신에 대한 야속함과 새로운 사실을 알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을 알게 된 기쁨이 겹쳐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대중은 진짜 부모님의 은혜 갚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쭙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여섯 가지 실천 방법을 보여주셨으니, 첫째, 이경 즉 은준경을 쓰라. 둘째, 이경을 읽으라. 셋째,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라. 넷째, 삼복계 공양하라. 다섯째, 제계를 지켜라. 여섯째, 보시하여 복을 닦으라. 이다. 이 여섯 가지가 어찌하여 앞 대목에서 말한 여덟 가지 외형적인 효도보다 수승한가? 첫째, 이경을 쓰라 함은 이경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함이요. 둘째, 이경을 읽으라 함은 이경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믿고 지키려는 마음의 표시이다. 셋째, 허물을 참회하라 함은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불효의 허물을 진정 뉘우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요. 넷째, 삼복계 공양하라 함은 이러한 참회를 증명해 주시고 이 참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데 퇴타심이 생기면 가피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뜻이다. 다섯째, 제계를 지키라 함은 제계는 음식을 법도 있게 먹는 계율이니 몸소 실천하는 방식이다. 원래 제계라 함은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만 먹되 육식이나 마늘, 파 등을 먹지 않으며 조용히 먹고 식탐을 부리지 말라 한 것인데, 요즘의 경우 시간 맞춰 먹고 식탐을 부리지 않고 깨끗이 먹는 정도면 족할 것이다. 이 제계가 실천의 방법이 되는 이유는 경을 읽고 참회하고 삼복계 공양하는 마음이 음식을 대하면 식탐에 흘리거나 맛에 끌려 잊기가 쉬우므로 밥 먹는 동안 중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평소의 정진력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보시하여 복을 닦으라 함은 나의 간절한 효심을 남에게 베푸는 수행을 통해서 진정 자신을 비우는 공덕이 자라나고 이 보시를 받는 이 또한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니 이것이 모두 부모님께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안심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효도의 핵심이 된다. 생각해보라.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는가? 최소한 몹쓸 자식은 되지 말기를 바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대접해도 자식의 행동이 몹쓸 짓만 한다면 부모가 짐승 아닌 바에야 어찌 즐겁겠는가? 그러므로 이 여섯 가지 효행을 정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아들, 딸은 나쁜 짓을 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요. 이러한 아들, 딸을 둔 부모는 아들, 딸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서 거친 밥, 나물 국만으로도 입맛이 달 것이다. 그뿐이랴. 유교에서는 묘를 좋은 데 쓰고 오래오래 정성껏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불교의 이 여섯 가지 효도는 이 점을 달리하고 있으니 살아서 잘 모시고 임종 후에는 미련 없이 편한 마음으로 극락세계로 가시도록 화장을 하라는 것이다. 부모님 사후에 한동안 묘를 잘 보살피고 제사를 잘 지낸다 해도 사바세계는 모든 것이 무상하여 언제 묘가 없어질지 언제 자손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니 이승에서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림없이 극락세계로 가시게 해드리는 것만이 효도의 극치라는 것이다. 극락세계에는 즐거움뿐으로 변동이 없고 영원하여서 끝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러한 극락세계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는데 주로 자식들이 자식답지 못하면 그것이 걱정이 되어 선뜻 들어서지 못하지만 자식들이 바르게 변하면 당장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아들, 딸들이여, 부모의 운공은 꼭 갚아야 하고 부모의 운공을 갚으려면 나 자신이 착하게 달라져야 하고 내가 달라지면 부모는 왕생하고 부모가 왕생하면 나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찾자. 만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끝내 불효한 자식이 되어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으시니 좀 억지 같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효도가 유교의 그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자비구름 부모 은중경 제4장 과보가 분명함을 보이심을 살펴보면서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바다와 인순이가 부르는 아버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내가 미워했었다.
원래 인순이가 부르는 곡이었죠. 아버지를 바다와 인순이가 같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NIBM 뉴욕 불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루 일상에 치여 살면서도 여유를 잊지 마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마음의 한가함을 가득 누리시는 5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월심이었습니다.